우선 성경 한 구절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여기 물 한 컵만 좀. 에베소서 1장 4절, 10절, 11절 두 군데만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찾아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작정, 섭리, 또 삼위일체 이런 등등의 주제를 생각하면 그것은 신학자들이나 다루는 주제이지 우리들이야 뭐 그런 주제들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 11절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정을 이야기하고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선택, 유기 이런 교리를 알지 못하고도 물론 구원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부딪히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출생 비밀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죠? 네. 제가 어떻게 출생했는가 잘 모르시죠? 제가 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북의 평안남동 풍동군 능성면 능성리에 태어나였습니다. 그리고 17세가 되어서 월남을 하시게 되고 인민군으로 월남을 하시고 인민군으로 넘어왔다가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이 되고 그러다가 나오시게 되고 다시 국군으로 입대하시고 장교로 복무하다가 나오시고 그러다가 부산에 정착하고 부산에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저희를 만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뭐 비밀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제 아내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가? 저는 제 아내를 전혀 젊었을 때 교제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와가지고 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본래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공부를 했었다면 아마 거의 틀림없이 고신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만나게 되고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제 아내의 형부가 전도사고 전도사인데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 시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 목사님 그대로 시무를 하고 계셨고 그때 합동 측이었는데 합신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합신에 가라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합신으로 갔고 그 다음에 화성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제가 다른 교회는 전혀 모르고 10년 동안 한 교회에 있다가 한장로님도 계시지만 몇 분들하고 함께 개척을 했고 근데 우리 이철준 강사님도 제가 청년부 때 가르쳤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고 이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선택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선택이 믿음을 일으켰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아주 겸손해지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서 내가 믿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 때 참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주제만 딱 놓고 생각하면 뭐 사실 별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예정 선택에 대해서는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의에도 나타나고 홈페이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트 신조할 때도 작정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다시 뭐 지루하게 반복할 필요는 없을 줄로 알고 그 내용을 좀 알기를 원하시면 이미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예정과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보통 이제 예정과 섭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는 보통 연결해서 많이 이해를 하지만 예정과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어서 보통 이해하는 경우는 없는 것은 아니고 앞서간 신앙선배들이 다 해놨지만 보편적인 성도들은 예정과 언약이라는 이 두 주제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잘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주제를 나누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 두 주제를 함께 이렇게 엮어서 한번 예정과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예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예정을 논한다 하는 사실 자체는 우리의 힘에 지나친 일이고 우리의 분수나 우리의 격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전에 되어진 일인데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채 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우연한 일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필연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과부가 먹고 살 길은 레위기법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신명기법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곡식을 베면 이삭을 떨어뜨린 이삭은 죽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귀퉁이는 남겨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데 거기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중에 남편이 되잖아요. 기업 무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왜 하필 그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을까요? 제 밭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밭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우연히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지만 그것 자체는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예인데 또 좀 좋지 않은 예는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아합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심판 선고를 듣잖아요. 근데 죽게 될 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이 불길한 예언을 받아듣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깨름직해서 왕복을 자기가 입지 않고 요사바 자기 사돈한테 입혔습니다. 이런 사돈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입혔는데 아람왕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을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을 하던 도중에 딱 보니까 요사밭이 이스라엘 왕 왕복을 딱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죽이려고 하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기를 그치고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딱 쏘았는데 그러니까 겨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연히 그냥 쏘았는데 그것이 갑옷 솔기 사이로 박혀서 결국 아합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작정 이런 것들이 역사 가운데 실행될 때는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필연을 우연한 일로 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논한다 하는 것은 참 격에 맞지 않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영혼의 세계를 넘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성경의 안내를 받아주리는 하나님의 영원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예정과 그 다음에 선택 혹은 유기교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예정론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예정론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어떻게 구원받았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지? 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나를 믿게 하셨구나.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지? 알고 보니까 영혼전에 하셨구나. 그래서 가까운 원인으로부터 찾아서 올라가는 것.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로마서의 서술 방식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예정 선택은 9장 이후로 나타나요. 9장, 10장, 11장 이렇게. 처음부터 예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를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 하나님의 큰 작정, 예정에서 좁혀 들어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예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작정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필연입니다. 필연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일로 필연적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넥타이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넥타이를 제가 이렇게 이걸 멜까 조금 화려한 거 멜까 이렇게 하다가 저는 그 좀 화려한 거를 멜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 아내나 찬영이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것을 메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견주니까 아 나는 이게 가을 분위기에서 좋은데 뭐 이러니까 아 그거보다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듣고 제가 이걸 하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의 필연적인 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유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연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연도 뭐라 그랬죠? 우연 일이 아니죠.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안 오실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예정론에 대한 이해가 크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방식, 그 다음에 아래에서부터 위로부터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예정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하면 우리가 흔히 이중예정이라고 말하잖아요. 배우셨죠? 이중예정이 뭡니까? 선택과 유기, 택할 사람을 택해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유기하시는 것이 바로 유기, 선택과 유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선택하실 때 어떤 원인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우리 안에 없었죠, 그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사실을 계속 추적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였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상상의 나래를 펴서 어떤 원인이 또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궁극적 그 일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 기쁘신 뜻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선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달라진 것처럼 보이고 달라질 뻔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스르려고 해도 거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또 변개함이 없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선택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3장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선택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을 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을 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선택 또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예정과 선택을 실행하시는 유효적 원인이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실제로 우리 안에 실행시키시는 그 일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선택의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는가 의심할 때,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뭐라고 질문해 보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선택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선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는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과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말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불평한 사람도 있었고 광야에서 엎드린 사람도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해서 선택이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교회 일원이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 일원이 된다는 말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역교회 일원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 관련해서 이 정도와 그 다음에 유기에 대해서 잠깐 또 보면 유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내버려둔다, 지나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유기는 단순히 지나치는 것이나 내버려두는 것이 그 정도로 이해했지 유기를 선택과 예정과 같은 수준으로 어거스틴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좀 발전을 하면서 후대 신학자들이 이 유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신학적 논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제가 타락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유기교리와 관련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내어버려 두셔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내어버려 두셔야 돼요.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선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극적인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타락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지요. 그렇지요. 타락한 후에 임하는 이 일은 적극적 유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후에 내어버려 두심은 소극적 유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타락하도록 내팽개치는 거죠. 그 다음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진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유기라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좀 하는데요. 헤르만 바잉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택이란 종종 오해되었듯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아무도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믿을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은 갖게 하였지만 유기의 확신은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유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확신은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는 유기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교리를 생각하면서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기에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본인이 예수를 이 XX라고 입으로 뱉었다는 거죠. 그리고 속에서 막 분노가 그냥 솟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내몰았는가라고 하는 그 원망 불평이 자기 마음속에서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제가 버려진 자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유기를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유기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때 확인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유기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정과 관련해서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지 예정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지 예정을 아시죠? 예지 예정은 뭡니까? 최독수 제가 예수 믿을 것을 알고 선택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어떤 불신자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를 버리기로 예정했다. 이게 바로 예지 예정이죠. 우리는 그런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 이 교리를 따르지 않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믿는 힘이 누구에게? 저에게. 제가 믿는 힘을 제가 가져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공로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계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것이지 내가 믿음을 발휘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 믿을지를 발견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믿을 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선택과 유기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정론에 필요성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는데 예정론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지요? 긍정적인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예정론을 알게 되면 겸손하게 되지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에게는 어떤 원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 주실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야 많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끝을 맺지요. 시편 23편이 인자가 언약적 사랑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는 말은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은 뭡니까? 나중에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더운 것 같은데 문 좀 좌우측에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정되었다, 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예정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절대로 우리를 방종으로 내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예정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예정 교리가 주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궁휼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한테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내 편에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 논의로 볼 때는 예정 이런 것들을 하나의 내용으로 딱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섭리 역사 안에 묻어들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은 그런 부분들에서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정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저 사람은 버려진 사람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세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예정을 확인해야 되지 하나님의 장부, 하나님의 생명책을 들추어보고 내가 과연 예정된 사람인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그걸 우리는 살펴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예정교리가 가져다주는 이 잘못된 이 부작용으로부터 우리는 좀 떠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는데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지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윗돌이 조금 벗어도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불공평하다 그러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유기하셨느냐? 왜 작정하셨냐?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기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결과고 그 다음에 버려지기로 유기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결과입니다.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공평으로 따지자면 그냥 다 내버려 두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이런 면에서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잔인함, 하나님의 인색함, 하나님의 어떤 절대주권 이것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교리에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정교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꺼뜨린다. 이미 내가 구원받을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말 예정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과연 선택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직도 못 믿으세요. 트렌트 종교회의에서는 자신의 선택 여부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에 대한 확신은 우선은 선언적,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선언적 인식에서부터 비롯돼요. 선험적 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로마서 11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야 되지요? 누가 주님을 알았습니까? 누가 주의 카운셀러가 되었습니까? 누가 주의 참모가 되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선험적 인식으로 우리의 예정,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순간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편에서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험적 인식이죠. 구원받은 신자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그걸로 확인하지 하나님의 논의의 순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날아갈 수 없어요. 따라서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그 분수를 넘어서는 겁니다. 무슨 용기로 죄를 계속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절대로. 그래서 칼빈이 몇 가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제시하는 것은 다 경험적 인식이에요. 경험적 인식 안에 우리의 선택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은혜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은혜를 일종의 선택의 증거물로 봤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왔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고 죄를 거스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선택의 거울이라 그랬죠. 절망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이킨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는가의 여부로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정말 영접했는가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가 이것 여부도 우리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과 떨림은 노예적 공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떨림, 두려움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있는가? 자만하지 않고 항상 가난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가? 이것이죠. 그 다음에 경험적 인식과 관련해서 우리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거룩한 삶과 선행입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라는 그 말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이 예정,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마지막으로 이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우리가 중생할 때는, 구원 받을 때는 그 순간에만큼은 인간의 의지가 조금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의 의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떤 의지나 여러분들이 뭐 최씨로 한국에 어디에 태어날 그런 생각도 없었죠. 태어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 장소에 이 나라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첫 순간만큼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트 신조에서 살펴봤지만 중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살리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실행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새롭게 된 의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거칠게 몰아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회심하거나 구원과 관계에서 첫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항상 본인은 수동적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몰아가였습니다. 강권적으로 몰아가였습니다. 라는 식으로 간증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고 또 뭐라고 실제로 표현해야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되지 어떤 일이든지 다 저는 하기 싫은데 저는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들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몰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새롭게 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의지로 붙들게 하시는 방식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발하게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냥 손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일을 미리 계획하셨다가 그냥 시간에 맞춰서 무조건 은혜를 또박또박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제대로 깨달으면 인간은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느껴야 맞습니다. 칼빈이 그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면 인간의 책임 의지는 반감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책임도 잘 져야 돼요.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주권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전도를 약화시키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정론 교리 자체가 전도하는 열심을 약화시켰다면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오해하신 것이고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정론은 복음 전도를 필연적으로 강화시켜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믿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잘못된 오해들을 갖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미하고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언약이라는 것은 비등한 대상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행위죠.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 맺음의 일들이 성경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시간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언약은 예정의 실행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예정이 무엇인지를 역사 가운데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과 언약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약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사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분명한 언약의 사건이 나타나는 내용은 시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는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노아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언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묘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아담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사사시 살펴보셔도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내용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개혁주의 선배들이 왜 아담 언약을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을 근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서 한번 살펴보세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반역상을 말할 때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창세기 자체가 아담 언약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호세아서에서 와가지고 아담처럼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뭐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모압 언약, 그 다음에 또 무슨 언약 있죠? 다윗 언약. 그렇죠? 그렇게 쭉 언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언약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조건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주셨어요.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세요. 어떤 조건성을 주셨습니까? 19장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해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 조건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는 무조건적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을 맺으실 때는 조건적인 어떤 내용을 주셔서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이것이 서로 상치되는 것처럼 보여서 성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다소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주의 성령을 근심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고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상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언약을 버리고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들이 영원한 언약을 파괴했다라고 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이스라엘과 유다집이 내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언약의 신실함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경고할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징계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그들은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너희가 나와 세운 언약을 버릴 것이라 그랬는데 이 예언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지키지 못할 줄을 다 아셨는데 왜 조건을 제시하셨는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이런 질문을 금방 우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첫째는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언뜻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성의 승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조건성의 승리가 뭡니까? 조건을 줬는데 조건을 지키지 못하니까 조건성의 승리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했지만 조건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옛 언약 역사를 쭉 읽어보면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새 언약의 필요성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새 언약이 뭡니까? 사실은 신명기에 이미 그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느냐?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 자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스라엘처럼 언약의 저주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새 언약의 필요성을 따라서 주님께서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던 모든 언약의 요구를 다 순종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식으로 주께서 이루신 모든 그 율법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쭉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패로 보시면 안 돼요. 이미 망할 것을 다 아셨거든요. 그걸 예상 못했던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요, 심판을 전제로 한 구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언약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언약의 조건들을 만드셨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무능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조건들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이 언약의 조건성이 뜻하는 바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언약이 갖고 있는 특징은 쌍무적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있잖아요. 하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만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100%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본성을 하나님이 100% 존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막 몰아가시지 않고요. 100% 우리의 인격적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신다는 표시가 언약적 조건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래서 책임을 묻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책임을 묻는 것이 천국의 특징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후반부를 보시면 다 나중에 세마잖아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농사지었느냐, 어떻게 노동했느냐 그걸 다 세마라고 말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이 언약이고, 그렇죠? 이런 언약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예정이 실행된다. 따라서 이런 조건성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죽어도 총관다. 이렇게 믿으시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9절부터 10절. 오후 시간인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십시오. 이제 뒷부분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여성도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2세대에게 주신 설교죠. 그런데 이미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고 망하게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돌아가야죠. 그렇죠? 우리 편에서는 돌아가야죠. 그게 회개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돌아가는데 그 돌이킴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5장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아가려니와 그러거든요. 따라서 우리 편에서의 돌이킴을 공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조건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언약의 조건성에서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가깝게 쫓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내 편에서의 애씀과 힘씀과 노력과 결단이 내 편에서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딱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아주 달라져 있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언약의 조건선을 생각하면 특별히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되죠.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이런 조건성이 우리 안에 충족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자발적인 반응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서 주어지는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편에서 실행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손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가 언약 백성이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전과 언약의 관계 조화 문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과 언약의 차이가 뭐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은 모든 택자가 들어와 있죠. 언약은 택자가 아닌 자도 들어와 있습니다. 택자도 물론 있지만 택자가 아닌 자들도 언약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이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향유 3권 21장 7절에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일종의 중도적인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잘 또 보셔야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때는 그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요? 언약 깨뜨려버리면 유기된 자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도 언약을 깨뜨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안 깨뜨립니까? 우리도 언약을 깨뜨리죠. 그죠?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이 언약을 깨뜨릴 때는 그 예정이 말소되거나 그것이 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언약의 조건을 항상 충족시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은 선택받은 사람도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해요.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언약의 조건을 완성하지 못하겠죠. 당연하게. 결과는 그렇게 드러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 편에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어쨌든지 언약의 조건성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원의 공로로 들이대서는 물론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전과 언약의 조화 문제를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종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예종론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관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에 결정적으로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은 구원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예정론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약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근거합니다. 인간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언약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을 함께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상호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정과 언약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은 일방적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이를 선택하신다는 점에서. 그런데 언약은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입니다.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정은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우리 바깥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은 영원전에 이미 결정된 일이죠. 언약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과 더불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은 파기될 수 없지요? 그런데 언약은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읽어보시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 요소, 우리의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요소가 있어요. 예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부르십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는 공동체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예정은 폭이 좁고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언약은 틀이 넓고 택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예정과 언약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문필가였던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서로 격렬하게 반대되는 것들을 능숙하게 연결시키는데 둘 다를 놓치지 않고 둘 모두를 계속 격렬하게 둘 다를 놓치지 않고 둘 모두를 계속 격렬하게 만들므로서 그렇게 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을 좀 놓을 그런 경향이 있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놓아버릴 경향이 있는데 이 둘을 다 격렬하게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기독교 교리 안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놓치지 않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예정과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시간은 이제 좀 오래 갔으니까요. 언약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선택의 물줄기가 영혼을 향해서 전진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인간이 배제된 그런 내용이 있지만 언약에는 조건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방만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을 놓쳐버리면 예정과 선택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예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내용을 놓쳐버리고 언약만 강조하면 내 편에서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모든 것이 또 결정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조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100% 하나님이 역할을 하시고 또 100% 인간이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협력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100%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도 사실은 좋은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관한은 우리가 협력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청년 때 함성도 하고 그러죠? 2장 8절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은 뭘 가리키죠?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무엇을 가리키죠? 구원 얻게 하는 수단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내 편에서 믿지 않는데 우리에게 무조건적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공로적 원인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신 은혜의 내용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드러나는 방식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그 수단적 원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최종 그 결말은 무엇이냐면 송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아까 33절, 34절 살펴봤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수단들을 다 사용해 놓고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일들을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까지 고백하는 데까지 갈 때 내가 신앙생활을 오해 없이 기쁨으로 잘 해왔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천상세계에서 예배가 마무리되지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선택과 이 언약 이 두 가지 주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얽혀가는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이 모자이크 시스템처럼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을 잘 좀 헤아리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러나 자발적으로 우리 편에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구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 두 가지를 격렬하게 치열하게 다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동안 이 거대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이해가 부족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저희가 잘 찾아서 보충하여서 오늘 들었던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 더 견고하게 서고 더 견실해져서 우리의 권을 확인하는 좋은 방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이 언약의 교리 안에서 우리의 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복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우리를 두셨지만 방만한